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하여튼 뭐 교단이 수십 개가 갈라지고 가장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이게 뜨거운 감자라 그럽니다. Hot potato. 여러분 이제 감자를 감자 그 이 불에다가 말이요 재 속에다 묻어놨다가 한번 나중에 뜨거울 적에 꺼내서 잡수라고 드리면은 그거 맛있다고 해 손 듬뿍 했다가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뜨거워서 떨어뜨리죠. 그렇다고 맛있는 감자 안 먹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hot potato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는 게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성령론,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사도신경 끝내고 나서 성령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간에도 조금씩 그 성령의 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성령을 미싸움에 하면서 제가 그냥 휙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성령론도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거하고 성령론이 두 개 핫 포테이토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 종말론 하면 그야말로 이 우주 전체의 마지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이며 그때 그 결과로 임하는 이 우주 전체에 임하는 역사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계시록을 보시면은 주로 이 우주적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전후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부활장에도 보시면은 비록 거기에는 주로 개인적 종말론 우리 영혼의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우주적 종말론도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은 또 감람산 강하라고 해서 마태복음의 24장 성경마다 약간씩 위치는 다르지만 이 제자들이 감람산 이제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보면서 그때는 이게 저 이 세컨드 템플이라고 그럽니다. 헤롯 때 중건한 성전이에요. 원래 이 처음에 지은 그 성전이 아니고 이걸 보면서 돌이 얼마나 크고 헤롯 성전 때는 막 돌이 정말 제일 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소위 웨일링 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 벽만 남은 거예요. 옛날 헤롯 성전 중에서 남은 거는 그 벽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특징이 이 도대체가 이 지었는데 돌 하나가 산더미만 합니다. 헤롯 성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세컨드 템플 헤롯 성전에서 남은 게 그것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보고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비월 그 웰링 월에 가면은 그게 벽 사이 사이에 웬 꼬장꼬장한 코 묻은 종이 비슷한 게 많이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웨일링 월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어갖고 거기다 끼워놓고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 꽂아놓은 겁니다. 그 웨일링 월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데 당시에 헤롯 성전이 제대로 남아있을 적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면서 이 돌이 얼마나 거창하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시면 사실은 이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것뿐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재림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지금 예수님 말씀,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 다 지금 골고루 분포돼서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해석이 워낙에 구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걸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핫 포테이토다. 이거 다미성교회 뭐 이런 애들 그때가 몇 년도죠? 예수님 뭐 1987년도에 재림한다 그랬던가요? 그랬죠? 에? 그래갖고 막 전부 다미성교회 그거 해갖고 막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같이 뭐 하얀 옷 입고 거기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수님 거기 내려올 길이라고 막 그러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예. 이 소위 지금 그 안식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영어로는 The Seventh Day Adventist입니다. 그 창시한 목사님이, 그 양반이 그때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온다고 예언을 했다가 안 오셨거든. 근데 지는 죽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유지를 해야 될까 모였으니까. 그래갖고 괜히 유대인들 율법대로 지킨다고 해갖고 뭐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어쩌고 해서 왔는데 원래 시작은 이 재림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네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재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재림하신다는 게 이게 가장 확실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은 여러분 찾아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예수님은 그래서 영어로는 The Son of Man, 히브리어로는 베나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 때문에 막 이 성경학자들 간에 말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라 하는 분은 예수님 본인이 아니고 또 누가 딴 사람이 오는 걸 얘기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해서 부르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서 지금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가복음에도 보시면은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한복음에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지라. 예수님이 지금 천국 가 계신데 뭐하러 가셨느냐?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살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서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예, 목수입니다. 왜 목수셨을까? 천국 가서 우리 살집 잘 지어주시려고 목수셨던 것 같아요. 주님, 다 준비가 되시면 오시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거할 천국의 아름다운 집들이 지금 우리 주님의 손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 지으시는지 아니면은 천사들의 손을 써갖고 지으시는지는 모릅니다. 또 다른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1장 8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딱 보내지가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앉았다가 한 사람, 한 천사가 하는 얘기가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만 보고 앉았느냐 이 사람들아. 가서 이제 복음 전해야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의 약속입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데 베드로 말 3장 사도행전 3장 19절에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은 확실합니다. 예. 지금 세월이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 예수님 오신다고 금방 오실 때까지 막 금방 오실 때까지 그게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안 오시나 보다.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2000년만큼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다고 해서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냐? 아닙니다. 시기가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모른다는 거지 불확실한 건 아닙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네. 그죠?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 갖고 참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셨는데 어째 자기 올날도 모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거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아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알리지 않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의하고 주의하라는 말이 뭐 이렇게 묻다 watch 깨어서 지금 주님 언제 오실지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할 바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 강권사님 조는 순간에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anytime이에요. anytime.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한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 이게 아주 주신 여러분 이게 알 바 아니라는데 자꾸 그냥 다미성교회 애들 1987년에 온다고 사기치고 이장님이 막 사기치고 다니고 그래. 한국에 이거 재림 날짜 맞힌다고 한 사람 이거 참 골치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근본적으로 안식교회 근본적인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 바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알라고 그러냐 말이지.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도 성경 뒤져갖고 막 계산을 하고 뭐 그냥 창세기에 6일 만에 뭐 천지를 창조하고 하니까 이 따져갖고 뭐 6천년 뭐 딱 따져서 어떤 사람은 뭐 인류 역사를 뭐 6천년 끝나면은 천년은 이제 천년왕국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따져갖고 2000년 막 그렇게 잘라서 이제 2000년에 온다 그래서 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오셨지요. 그거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바는 주님 재림을 대비해서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하면서 지금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깨끗이 정말 이 온갖 세상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주님 오실 적에 진짜 깨끗한 면사포 입은 성도가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가 깨끗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미 다 읽었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계시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그러나 그때가 계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힌트가 우리 성교학적으로는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인가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이제 언제 마지막 심판이 올지 얘기하.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적에 그래서 선교학자들의 이 모든 이 계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데 그러면 땅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인가를 지금 성교학자들은 따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지역적인 개념으로 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좌우간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거의 커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간 링기스틱 그룹 언어학적인 그룹들이 전 세계에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그 민족 그룹 쪽으로 따집니다. 저희 언어학적인 개념하고 사회학적인 개념 가지고서 여러분들 뭐 이 버마 같은 데도 보면은 오지 가면요 완전히 별도의 언어를 가진 별도의 민족이 산에서 지들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마존도 지금 정글에 가면 아직도 외부의 문화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따지기는 약 15,000 민족 그룹으로 따집니다. 랭귀지로 따져갖고 지금 그 중에서 복음이 전혀 한 번도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의 숫자가 약 650개 정도 엄청나죠? 지금 우리 지금 제가 속해 있는 CNM에는 우리가 그 중에 130 몇 개인가를 책임을 지겠다 해갖고 그 민족 그룹을 지금 계속 타겟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그 민족 그룹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해진 거다. 그런데 요새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그 민족을 복음화할 만한 현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복음이 전해졌다고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CNMA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 우리가 복음 전환 중에서 이 민족 그룹은 스스로 이제 복음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철수한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 인력을 완전히 지금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쪽으로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따지는데 그건 선교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언제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심슨 목사님은 그 캐치프레이즈가 영어로는 그랬습니다. Hasten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by preaching the gospel to the end of the in our own generation이에요. 당시 1880년 그 당시에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서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자고 그러면서 선교했던 선교단체예요. CNMA가. 지금도 선교에서는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달리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지 계시된 적은 없습니다. 힌트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 단회성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두 번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공중재림. 예수님께서 공중에 먼저 재림하고 계시면은 죽은 자가 먼저 다 휴거해서 다 올라가고 그러고서 환난 지나고 나면은 7년 환난 끝날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셔갖고 다스리신다. 이제 내려와서 그런 두 번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말이 재림이라는 말은 재림은 재림이지 공중 재림은 뭐고 지상 재림은 뭡니까? 그래서 재림 자체는 우리가 두 단계로 보는 것보다는 단회로 보는 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요 관계 이제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재림은 한 번이다. 네 번째는 재림이 긴박성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아직도 멀었겠지. 그게 아닙니다. 2000년만큼 더 빨라졌습니다. 성경에 지금 뭐 재림에 관련해서 뭐 처체 기근과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이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미국에도 이 카리브해 연안에서 이게 막 발생되는 이 허리케인의 숫자가 매년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지금 쓰나미의 정도도 여러분 지난번 인도네시아하고 막 동남아 완전히 썰어버렸잖아요. 빈도수도 지금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강도수도 강해지고요. 지진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그냥 여기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 저 북극 얼음은 얼마나 많이 녹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빙하가 지금 그래서 날씨가 미국 날씨도 이게 지금 사실은 매년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내려오는 게 적으니까 지금 그만큼 점점 더 온난해지고 그 다음에 바닷물에 지금 수위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재림 자체가 임박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옳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볼게. 재림 그 자체보다도 재림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사건들이 긴박한 것이며 이거는 이제 영어의 이미넌트하고 임박하다는 각오를 임펜딩을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넌트하다는 것은 재림 자체에 둘러싸고 일어나는 온갖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 임펜딩이라는 것은 오기는 곧 오되 아직 이게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 자체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확실히 있다. 재림의 확실성. 두 번째는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는 재림은 한 번에 예수님 오실 적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재림이 언제 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anytime. 재림의 다섯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도 초림하신 것처럼 인격적인 모습으로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이 땅에 임하셨을 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듯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읽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아까 말씀 읽은 그대로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영으로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래가지고서 실제 육신으로 오시는 재림이 이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재림을 하십니다. 아까 인격적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육체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강림이 아니고 육신이 재림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는 어느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지구가 둥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이죠. 예수님 비록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만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런지 아셔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일어나리니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친히 들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 그래서 재림 예측해서 엉뚱한 짓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재림하실 적에는 초림과 다른 점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초림하실 적에는 마구간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마리아의 몸에 사실은 잉태돼서 오신 아주 겸손하신 예수님. 또 초림하실 적에는 30년간 이 땅에서 사시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 후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실은 오셨던 그 주님. 그러나 재림하실 적에는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재림 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재림 처음에 두 가지 보시죠. 먼저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미 쭉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상급으로 가는 부활이요. 불신자들은 심판으로 가는 부활이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신 건데 지금 여섯 가지 요소라 이렇게 제가 다루었습니다. 말씀해서 첫 번째는 최후의 심판은 이미 이 땅에서 임한 그런 심판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심판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 이제 설명에 에녹 같은 경우는 이미 들림을 받은 지금 상급을 받은 케이스인데 에녹이나 엘리야의 휴거 같은 거나 노아의 심판, 물로 심판한 그런 심판은 이미 이런 것과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에서 일어나는 이런 징벌 자체는 심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최후의 심판은 이것과는 별도로 온 우주가 끝이 나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할 적에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거기에 만국의 심판자시고 믿는 자도 심판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앉아 있겠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보좌에 함께 앉아서 사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맞는 그런 존재가 지금 성도들의 존재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심판받고 천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 어떤 존재를 얘기할까요? 천사들, 심판받는 천사들, 예, 마귀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마귀와 그의 졸개, 원래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천사들도 마귀와 그 졸개들도 심판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지상에서 행한 삶에 따라 심판한다. 물론 믿는 자는 우리 믿음 때문에 이미 여기 심판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은 이 무슨 심판이냐 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입니다. 처벌받는 심판입니다. 평가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평가하고요. 한번 심판받으면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No second chance입니다. 한번 심판으로 영원히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각기 영원한 처소로 보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번 심판하고 말까? 아마 또 기회를 주실 것이다. No. 성경은 절대로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은 마지막 저축금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없고요. 이 땅에서 한 번만 태어나면은 한 번 난 사람은 꼭 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적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주적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 이 과연 무엇이냐 저 정리를 몇 가지로 해봤고요. 뒤에는 제가 이 주의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우주적 종말론의 첫 번째 의미는요, 역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요, 정말 어떨 적에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할 적에 이 사람들이 당시 수용소에 막 낙서해 놓은 거 이런 것들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가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 말씀을 그냥 쭉 적어놓은 피로 손에서 피로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막 그냥 피눈물을 토하면서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꼭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삶대로 악인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날이 마지막 그날 꼭 옵니다. 두 번째는 신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며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근본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을 하시는데 하늘 보고서 입 벌리고 있는데 천사가 뭐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바는 재림에 대해서 깨어 기다리며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세워나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 나가서 선교 못하고 전도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재단 싸움으로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육체는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 말씀 들으시면 얼마나 기쁘실지 몰라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부활체에 대해서 함께 좀 성경 말씀 나눠볼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억울했던 것들 왜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의 확실성과 최종적인 심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뜻 따라 살아야 되느냐? 왜 주일날 그 좋은 날씨에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고 남들처럼 말이요 맥주 한잔 꺾으면서 시원하게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주일날 고리타분하게 교회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적에 그때 그 상급이 그때 그 기쁨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작은 그런 재미 같은 것은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영광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이 안수 고시 볼 적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서 썼던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너무 이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서 종말론 가지고서 장사하는 목사들도 많고 이거에 정신이 빠져갖고 이 성도라는 자들이 도대체가 성도로서 해야 될 뻔하지 않고 엉뚱한 것 쫓아다니면서 그냥 흑개비처럼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어째 그렇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말론 이거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의 근본 자세를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며 재림에 대비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두 번째는요 같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언제라도 이말 하늘나라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며 언제라도 이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바라는 이게 성도의 삶이지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에 썩어 없어질 것들 여자분들 막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냥 피부 보고 뭐 어쩌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지 뭐 했었는데 얼굴에 소망 안 만둬봤자 그 얼굴 세월 가면은 쭈그러집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사업할 적에 돈 좀 벌었은 적이 있었는데요. 날릴 적에는 그냥 막 한 칼에 날아가더라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주 이게 한 게 아직도 아픕니다. 아직도. 내 세상에 어떻게 아니 육신에 조그마한 부분 칼 좀 대끼로서니 왜 이렇게 온몸이 아프지 참말로. 그래도 하루 이틀 아픈 건 다 이런 거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와서 말씀 전할 적에는 막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훨씬 낫네요. 육신의 건강, 이 육신이요, 이거 전혀 우리가 소망 둘 거 없습니다. 헛겁디기입니다, 헛겁디기. 하늘나라 바라는 삶, 천국의 소망 두는 이 인생이 성도의 삶이에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를 멸망으로 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도들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재림에, 이게 그 관련해서 우주적 종말론에 관련해서 지금 진짜 중요한 게 여기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실속 없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이 로스를 이런 데다 갖다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개인적으로는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미혹받기 쉬운 세상에 있음을 일깨우는 것이 종말론의 근본 목적이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말론의 근본 목적은 재림의 순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가지고서 주님 언제 온다고 보따리 사고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미혹받기 쉬운 세상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론 그 자체를 가지고 왈과 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본다. 제가 이 종말론을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교재 만들면서 이걸 안 만들었었다고 원래. 여러분 제 웹사이트 가보시면은 제가 성경 기본 시리즈 해갖고 신학을 20과로 나누어서 쭉 만들어 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운로드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딱 빠져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종말론 빠져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갖고 바가지를 많이 긁었었는데 종말론을 내가 도대체가 이걸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게 이 사람들이 너무 이거 갖고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야. 종말론 가지고서. 이거 갖고 치고받고 말이요. 우리 교단도 종말론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가입하려면 반드시 사인해야 되는 신조에 우리 저 전천연설 이거 어그리 안 하면은 우리 교단에서 안 받아줍니다. 우리 지금 학교에 그래갖고 이 나야칼리지 거기는 지금 뉴욕 근교에 엄청나게 크고 복음적인 그런 교회들이 이게 보드 오브 트라스티에 들어와서 학교에 돈도 지원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사인을 못하는 거예요. 전천연설에. 그래서 내가 참 이거 빼자고 몇 분이나 얘기하는데 잘 안 빠져요. 우리 교단 신조 중에서 종말론 갖고 한 가지 꼭 걸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전천연설도 있고 후천연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해가지고서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것이다 해갖고 그걸 실제 빼는 학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성경을 보면 약간씩 그 차이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말론 그 자체를 가지고 왈과 활부할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론을 준 목적이 뭐냐? 목적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개인적으로 항상 깨 기도하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그 성도의 삶이 될 적에 진짜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재림을 대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험도 점도 없이 영과 홍과 육이 온전히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천사 같은 그런 몸으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믿는 자의 삶의 가장 근본 자세입니다. 우리 삶에 소망을 두는 게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르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로서의 삶입니다. 전도자와 선교자로서의 삶. 자관 아직은 뭐 우리가 준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지금 수준에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뭐 아이들 내일 우리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우리 교회 원래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16명? 16명 정도가 지금 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씨앗이고요. 우리 젊은이들 지금 단기 선교 나가서 하는 것도 좋은 열매고 그러나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예산 편성을 연말에 할 텐데 조금 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교회로서 합당한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성도로서의 온전한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축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축복하십니다. 저는 뭐 참된 교회가 지난번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완전히 뭐 도떼기 시장처럼 와글와글 하는데 교회 인원 많으니까 목사로서 조금 부러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나도 주무시면 큰 교회 맡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수준에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데는 이미 다 끝났어요. 할 거 다 해요. 지금 교인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안 하시는 거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막 그 교구 모임도 활발하고 막 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 제대로 그런 거를 못 하고 있고 금요 집회,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주일 예배 이 정도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리를 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 사명자의 교회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은 2009년과는 같지 않게 다르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제대로 부흥을 시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그냥 막 떠도개도 아닌 사람들 막 끌어 모아서 그저 숫자만 채워서 교회가 그냥 온갖 잡동산이 이거 뭐 시장바닥처럼 이게 제대로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로 와글와글 하다 보면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명심하실 것은 종말론 때문에 뭐 어디에서 뭐 계시로 커 뭐 강해서 부흥한다 쫓아가는 거 절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계시로 강해한다는 목사치고서 제대로 종말론의 목적에 부합한 강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전부 엉터리요. 전부 장사꾼들이야. 그래서 차라리 이 종말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 주님 오실 날 예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의 삶 살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이 일에 집중할 얘기지 그 외에 너무 디테일하게 막 이런데 저런데 다니엘서 갖다 놓고 막 복잡하게 따지고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우리들의 성도의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며 성결한 삶을 살고 복음 전하는 삶 사는 게 그것이 성도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앞으로 종말론의 목적은 주님 오실 날 대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 사는 거다. 명심하시고 정말 주님 오실 적에 점도 없고 홈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이 우주적 종말론 너무도 복잡해서 여러 가지 사건만 일으키던 이런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저희들 심령 속에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자기 분수를 넘어가는 성도들 없게 하시며 종말론의 목적이 주님 재림 대비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또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에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